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앞뒤의 문맥과 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일단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한번 그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족해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것, 그로하여금 범죄하게 되도록 유혹에 빠뜨리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차라리 내가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할지언정 나 스스로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할 만큼 그렇게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서운 죄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에는 죄를 용서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 죄를 짓거든 그 사람을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잘 타일러서 회개하게 도와주고 회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대해서 용서를 베풀어라. 얼마만큼이나 용서를 베풀어야 하느냐. 그 사람이 하루에 일곱 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범죄하고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말하면 일곱 번 다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그 회개를 무제한으로 받아서 용서를 무제한으로 베풀라라는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면 또 뜬금없이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슨 그래 더 큰 믿음을 얻으려면 이런 이런 수양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지 않고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주시죠.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들은 믿음이 있긴 있지만 믿음이 좀 작으니 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진실된 참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하여 그 믿음이 하는 일의 결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또 굉장히 생뚱맞게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그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 한번 들어봐라.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어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야 너 밭일하고 돌아오느라고 참 지치고 힘들지 앉아서 밥 먹어 내가 밥 차려줄게 라고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주인이면 종이 그렇게 일하고 돌아온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일하고 돌아왔느냐 나 이제 밥 먹으려고 하니까 좀 수발 좀 들어다오 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수발을 다 들고 나면 종이 자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법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관된 주제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꽤 많은 수의 성경학자들이 이 단락을 누가가 별 생각 없이 그 일관된 기준 없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개하고 있는 그 별 의미 없는 한 단락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가 얼마나 세심한 기록자였는지를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는 1절부터 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저술할 때에는 굉장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미 기존에 수집된 자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려진 많은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서 일정한 차례를 가지고 저술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기록들을 세심하게 배열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연관성이 없는 일관성이 없는 여러 개의 말씀들을 그냥 한 대 묶어서 던져주고 해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어떤 흐름을 찾아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일관된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열심히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것 같은 이야기들을 묶는 하나의 틀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이것을 읽는 누가복음을 읽는 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가 정말 자기도 잘 모르겠는 알쏭달쏭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뒤죽박죽인 채 어록으로 제시하려고 했다면 아마 누가의 성격상 아예 기록에서 빼면 뺐지 그렇게 넣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엮여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아까 살펴본 대로 실족해 하는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은 차라리 스스로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로 다이빙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3, 4절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죄 지은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3절과 4절은 누군가를 죄 짓게 하는 일과 누군가 내게 죄를 짓는 일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주제들이죠. 한 공동체에서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논하고 있는 각각 다른 방향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느냐 그 무게를 얼마나 무거운 것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를 하나 마음속에 둬야 되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고 죄를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의 죄도 내가 가볍게 볼 수 없을 텐데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넉넉하게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다루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죄를 다루되 죄를 심각한 것으로 다루되 죄를 진 죄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없애버려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야 된다라는 공통된 어떤 주제가 1, 2, 3, 4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니 차라리 그 사람을 죄짓게 하려거든 네가 죽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함과 동시에 너에게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너는 그 죄를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거든 얼마든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제자들, 사도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갑자기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잠깐 접어두고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깨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하면 이렇게 감이 잘 없죠. 차라리 깨알이 늘 음식에서 잘 보는 것이고 작다고 늘 여기는 것이죠. 그 깨알만한 좁쌀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들 뽕나무 땅에 심겨져 있는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만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크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믿음이 크고 작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겨자씨만큼이라도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될 문제다. 만약 너희들에게 참된 믿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단락의 구분이 전혀 없이 5절과 6절에 이 뜬금없는 질문과 답을 주고받은 이후에 전혀 단락의 구분이 없이 또 다른 주제, 그 무익한 종의 비유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만일 이것이 명백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누가는 분명히 어떤 다른 도입 문구를 삽입해서 여기서는 주제가 조금 전환된다라는 표시를 우리에게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락의 구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너희는 종이다. 종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인정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애초에 갖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주인이 시킨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인정과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다라고 말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 너희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묶여지지 않는 이 전체의 대화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서 한 지도자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범죄하게 하는 문제는 마치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생각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늘 스스로 조심해라. 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3절 전반부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신 후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을 잘 타일러야 된다. 그 용서하고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더구나 그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를 너에게 와서 회개할 때 얼마든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죄에 대한 이런 가르침 한편으로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일을 너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한 일처럼 받아들여서 심각한 주제로 생각해라 라는 것과 한편으로는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너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베풀어라 라는 이 죄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무제한적으로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해 줄 만한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더 훌륭한 존재로 격상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스피리추얼 어빌리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믿음을 키워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다 라고 답하시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가졌고 그래서 조금 더 그 능력을 키워야 하는 차원의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요청하는 더 큰 믿음, 나의 능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의지가 조금 더 강해진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식의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있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서 너희들이 그런 수준 높은 경지에 다다랐을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자랑을 삼게 되지 않을 거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이만큼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무한대적으로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죄 지을까 심히 걱정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사람을 케어한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자랑할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라고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믿음은 이제 이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개의 파편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 전체의 내용들을 엮는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말한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 힌트가 그 다음 단락에서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사건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사마리아인이었던 한 명만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받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도 똑같이 육체적으로는 그 나병이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열 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어떤 구원의 선포를 직접 듣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께 돌아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을까요? 엎드리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나병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병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아,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그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자신에게 선포한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믿음을 자신의 어떤 영적인 능력, 척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척도의 눈금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럼 한번 해볼 만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좀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능력이 개선되고 확장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이 내게 결과되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 그것을 내 자랑으로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와 감사로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생뚱맞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단락이 앞과 뒤로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시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고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죄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다뤄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죄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죄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문제와 자기에게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이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주장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어두움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언제 도래합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건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임했죠? 예수님의 현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얼마든지 용서하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임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장님과 같은 모습으로 고발이 됩니다. 고침을 받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들렸던 사마리아의 그 나병 환자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이죠.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겨졌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수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깨알 만큼도,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드러나는 것이고 가장 작고 미천한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구원의 문이 열린 사건들, 그리고 병자들이 낫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사람들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이런 대조가 여기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끊임없이 유대의 그 유력한 사람들과 유대 사회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어떤 대조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 집을 나간 탕자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 복음 용서를 선포하실 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청지기와 같은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은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가 믿음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동체로 생활할 때 특히 어떤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쉬운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없애버리고 내쫓아버리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활짝 여시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 맞이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꺼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청년 1, 2, 3부 각 지체가 공동체를 이룬 방식으로 남포교회 청년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되돌아봤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나 자신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죄라는 문제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더 많이 갖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긍정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내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